마가복음 34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첫 번째,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결론. 10장 끝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결론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10장 52절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에 관한 움직임을 다루는 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29가지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즉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고요케 하심, 군대 귀신을 내어쫓으심, 혈류병 든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심, 나사렛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심, 열두를 보내어 전파케 하심, 복음의 선주자의 순교와 5천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각처에서 고치심, 속에서부터 나와 더럽히는 것들에 관한 가르침,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 벙어리 되고 기먹은 사람을 치료하심, 4천명을 먹이심,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심,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경고, 벳세다에서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심, 그리스도로 알려지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계시하심, 산 위에서 변형되심,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서 벙어리 귀신을 내어쫓으심, 두 번째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심, 겸손에 대한 가르침, 일치를 위한 관용에 관한 가르침, 유대로 오심, 이혼에 관한 가르침,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부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세 번째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심, 하나님의 왕국의 보좌로 가는 길에 관한 가르침, 여리고에 오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심입니다. 이러한 29가지 문제에 의해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그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림. 왜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짐으로 주님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며 왕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누림을 통해, 즉 우주적인 대치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통해 왕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 홀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 따르는 자들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분명치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이 매우 사랑스럽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의 의도는 그들을 모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지자마자 그들은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방법으로 그분에 대한 누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대치가 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놀라운 이상.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신실한 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들은 이를 위해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들의 대체물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순절날 120명은 주님으로 대치된 자들이 되었으며 그분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대체물이신 살아있고 만유를 포함한 인격인 그분에 참여했습니다.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을 봅니다. 이 나타남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주적이며 만유를 포함한 대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포함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120명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주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셨으며 여기에서 그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으며 그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부활 안으로 이끌려졌으며 그분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후에 오순절날에 영이신 주님이 그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들이 보고 통과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들은 그분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주님이 그들 위에 쏟아 부어졌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은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대치물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책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외견상 마가복음은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마가복음은 이야기책이 아닌 놀라운 이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복음서의 각 장들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으며 연속되는 장면이 우리 영안으로 송신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텔레비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자격을 갖추고 온전케 되고 장비되고 준비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장 35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긴 부분은 전에는 매우 천연적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10장 끝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그리스도 자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만이 이러한 사건들보다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 예수님이 사실상 그분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주님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온 창조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위대하고도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정한 때, 즉 그분이 죽으셔야 할 날짜를 아신 그분은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께서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주님은 그분 앞에 놓인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기쁨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얼마나 위대한 걸음입니까?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단지 이야기책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책이 커다란 이상을 전달해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준비. 10장 끝에서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 구주의 사역이 복음 사역의 내용인 다섯 가지 문제, 즉 복음을 전파함과 진리를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쫓음과 병든 자를 고침과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10장 끝 부분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1장부터 16장은 마가복음 앞의 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6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11장 1절부터 14장 42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를 봅니다. 주님이 그분의 구속사역을 수행할 수 있기 전에 일련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독자들은 11장이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주님의 준비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 주님은 환경을 준비하셨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준비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구속의 죽음을 성취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는 거대한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1장 1절부터 14장 4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준비를 수행하시려고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들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와 관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과 베다니에 유숙하심,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의 첫 번째 방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베다니에 유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격으로부터 나온 노예 구주의 전지하심을 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잎을 길에 펴며 옷은 사람의 행위에 속한 인간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탈 수 있도록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얹어 놓아 노예 구주를 존귀케 했으며 무리들은 그분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옷을 길에 펴므로 그분을 존귀케 했습니다. 나뭇잎은 종려나무 가지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하는 생명과 초막절 잔치로 예표된 것처럼 이 생명의 풍성한 소출을 누린 데서 오는 만족함을 상징합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여 노예 구주의 오심을 경축했습니다. 노예 구주는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였으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준비로 그분이 안배하신 첫 번째 일은 이 같은 환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영에 의해 그분은 사람들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그분은 그들에게서 특별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지지했으며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외친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선포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에 시편 118편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나귀가 아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여리고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계시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여. 11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날에 주님이 받게 될 환영의 미리 맛봄이며 예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깨닫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반대자들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직면하기 전에 그분은 사람들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그분의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